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제가 20수년 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막 공부하는 데 자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미국 백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그래 해요. 야, 오늘 그 두 번째 문제 답을 모르겠더라. 뭐 이건 어떻더라 하는데 그래 나는 내 혼자 속으로 야 너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막 그런 참을 막 겨우 졸업했어요. 하여튼 뭐 그래도 어쨌든 졸업은 했거든요. 막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진짜 바쁘고 힘들게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는데 딱 하나 제 좀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토요일 이렇게 오전에 시간이 한 오후 4시까지 비는데 그 시간에 지금 우리 대학원 다니는 딸아이가 그때 아주 조그만 할 때예요. 프리스쿨 다닐 때인데 이제 그 아이하고 그 한국의 그때 비디오가 한 주 뒤면은 미국에 들어와요. 한 주 뒤에 들어오면 그 비디오 샵에 가서 몇 불을 주고 그 비디오를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와서 토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그게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보지만 하여튼 그때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왕건, 예, 그 다음에 허준, 뭐 여인천하 이런 주로 사극들이 많았는데 인기가 그 왕건을 빌려보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게 드라마가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의 축을 이루는 사람이 나중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빠지고 왕건과 그 애꾸는 궁예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애꾸는 궁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그 궁예가 처음에는 도덕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많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왕건이라는 부하도 없고 또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황제까지 되었지만 그 황제 속에 정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까지 들어가며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면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내도 뭐 여기에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잔인하게 그 아내도 죽이고 자기 친아들도 죽이고 뭐 심지어 관심법이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스토리는 결국은 그 궁예가 죽어요. 죽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왕건은 굉장한 아주 선인이요 시대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예가 마지막 쫓겨가면서 왕건의 반란에 있어서 쫓겨가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계곡이 나와요. 계곡이 나오는데 그 계곡에서 마지막 이 왕건과의 이 조우에서 어떤 대사를 그 전에 하느냐 하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을 알면서도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죽을 때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나고 제가 한국에 와서 드라마는 안 봤지만 드라마에도 나오지도 않고 야 도대체 왕건은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해요. 그리고 왕건이 마지막에 어떤 대사를 남겼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많은 기록들이 없고 왕건에 대해서 제가 딱 하나 사기에서 읽었는 게 뭐냐면 참으로 허망하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요. 허망하다. 죽을 때 자기가 알았던 것이 참으로 허망하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한다. 또 성도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과 제일 어리석은 또 지혜로운 성도를 구분한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면 제일 어리석은 재직과 제일 지혜로운 재직이 누굴까? 저는 거기에 먼저 하루라도 먼저 깨닫는 사람, 하루라도 먼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성도고 지혜로운 재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한데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더 좋은 것과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며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알면서도 그 알았다고 하는 자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인데 성경의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라고 하는 원문이 있습니다. 야다. 야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 여러 가지를 알았다 할 때에 여기에 컵이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이 보는 것과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로 그 야다는 체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남녀 관계에 있을 때 히브리어 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나 그거 알아.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막 체험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그때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요. 그 남녀간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내 너 안다고 하는 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의 키가 얼마고 집안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야다는 내가 저 사람하고 깊은 관계에 갖고 나는 저 사람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다는 체험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빨리 그 인생의 진리를 야다 알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다릅니다. 오늘 이 땅은 짧고 유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대의 관심과 목적도 다릅니다. 외모, 결혼, 자녀, 건강, 횡재, 돈,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관심을 둘 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하고 시편 103편은 쇠하여지는 풀이나 꽃이라고 역대상 9장에는 머물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서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고 이렇게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I know예요. I know, I know, I know.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가 지금 이 전도서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BC 935년 봄쯤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면 솔로몬의 정치 초반기나 중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말년,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은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던 것을 내 후손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좀 빨리 깨닫고 인생을 딱 한 번뿐인 인생 살면 어떨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특징은 야고보 4장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야고보서는 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 여러분 바쁘지 않아요? 저는 요즘 한 번씩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 목사가 이렇게 바빠서 되겠나? 너무 바빠요. 요즘은 뭐 이게 어느 한 특정인이 아니라 다 바빠요. 다 바빠.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이래 지나가는 아이 보고 그 네 살짜리 아이 보고 누구야? 어디 가?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만 급하게 나보고 목사님! 그래. 왜요? 바빠요! 그러고 막 지나가더라고. 그래 내 속으로 니도 바쁘지 나도 더 바쁘다. 그래도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말이야. 그리고 인생은 두 번째 특징은 짧다라고 얘기해요. 짧다. 정말 그 짧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면서도 공감을 잘 못하고 살아요. 남은 짧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세월의 빠름도 느끼지만 짧아요. 굉장히 빠르구나.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요. 이게 인생의 특징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허망한 것들과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이렇다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것 알았던 게 뭐냐?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분주복잡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중세의 철학가이자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은 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살래요.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정답은 모르잖아요.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느냐? 제가 대명교회 부임해서 장례식을 15년 동안 한 330건을 했어요. 드린 교회는 잘 안 놀래네, 그죠? 많이 돌아가셨어요. 330분을 장례를 했으니까 330명의 장례를 했는데 제일 젊은 분은 26살짜리 이영란이라고 내가 청년 장례를 해봤고요. 제일 많은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 은퇴하셨던 두 분 다 남자도 여자도 다 101세의 장례를 해봤어요. 101세. 그러면서 수많은 장례식 제가 대기업 회장의 장례식도 제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정을 해서 진짜 불황화 같은 분도 제가 한번 해보고 이랬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그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101세가 되었던 영란이가 26살이 되었던 병을 얻어서 죽고 내가 언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가 있지만 자기의 남은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뭐 어떻다 나는 골골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15년 전부터 어느 권사님요, 목사님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15년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여전히 올해도 저에게는 못 넘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늘 보면 못 넘긴데 그 못 넘기는 뭔 넘겨? 계속 넘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인생에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는 허무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장소는 여기예요. 우리는 늘 미래만을 보고 늘 뭔가 뭐 자꾸 비교만 하고 뭔가 자꾸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생각부터 재직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내일을 장담할 분도 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해도 지금 해야 되고요. 용서해도 지금 해야 되고 봉사해도 지금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 전도서 3장 본문의 앞부분에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다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의 시간들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 디엘 무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 무디 선생이 평생 딱 한 번 크게 후회한 사건이 있대요. 그게 자기 자서전에 나오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근방에 있는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단체로 참석을 했는데 보통 그 무디 선생의 전도 집회에는 마치고 나면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결신 기도를 시키고 영접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천국 백성됨을 선포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 무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첫날부터 이런 막 긴 시간 오늘 군인들 막 믿음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왔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뭐 내일 뭐 결신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날은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결신하는 걸 빼버리고 맞춰버렸어요. 뭐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한데 그날 저녁에 병사들이 이런 그 군용 트럭을 타고 왔는데 그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대형 전복 사고가 나면서 그 군인 중에 10명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무디 선생이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지금 전도를 해도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구나. 그래서 마음의 결단남이 지금 하는 거죠. 두 번째 칼라일의 질문은 뭐냐? 인생아, 너의 삶이 바른 삶이냐? 그 질문을 던지며 살아요. 우리는 재직으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경험, 자기 철학, 자기 논리로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도들이 정말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런 생각이 없고 내 삶이 바르냐 바르지 않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토미 라니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자기 기준에 의롭고 내 기준에 선하고 막 내 기준으로 막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생아 너의 목적이 뭐냐? 즉 인생관이 뭐냐? 네 뭐를 목표로? 네가 어떤 걸 추구하며 살아가지? 그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봅니다. 내 목적과 인생관, 물론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 다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어쨌든 주의 종이라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딱 두 마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목사로서의 사명했어. 장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했어. 뭐 대단해 이런 얘기까지는 감히 죄송하고요. 수고했어. 장목사 너 수고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그것 그 목적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솔로몬은 참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야 알았고,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앞에 1장 2절과 그 다음에 뒤에 12장 13절이 전도서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쓰면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과 너희들의 삶에 그냥 네 멋대로 살아가고 네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네가 뭐를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주제로 얘기하고 그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그 말은 내가 이런 것들과 이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고 일의 모든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본분이면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는 BC 990년경에 재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 놀라운 지혜, 스바 여왕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말하면 엄친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만 봐도 성경에 나온 것만 봐도 금이 10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56kg니까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대충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75조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놀래보소. 아, 그래야 뭐 서로 재미가 있지. 뭐 여러분들도 잠도 좀 오시고 이러면, 우와, 이러면 잠도 깨고. 뭐. 예? 금이 10만 달란트인데 하여튼 75조 원쯤 된대요. 예. 네. 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금은 10만 달란트인데 금은 100만 달란트래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을 지었습니다만 자기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할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명도 힘든데 아내가 1,000명입니다. 응? 에? 1,000명. 그래요. 결론은 뭘까요? 이미 제가 앞에 원고에 썼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던. 그리고 그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9장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이제 그 죽을 때가 돼 이제 깨달았구나. 오늘 여기 청년도 계시다면은 이 솔로몬 그렇게 대단했고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그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깨달았던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내가 알았도다. 아니, 노.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I know, 안 돼요.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 나는 뭔가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목표하는 것과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높이, 내가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나는 이게 뭔가 인생의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주신 것은 이걸 누리라는 거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진짜 어렵기도 하지만 사탄이 기쁨을 뺏어가버려요. 목회자의 기쁨 빼앗아가고 성도들의 기쁨 빼앗아가고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고. 그런데 오늘 청년들에게도 내가 직설적인 표현합니다. 오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 없어. 여러분들의 딱 맞는 부모님도 없고 딱 맞는 제도도 없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게 뭐냐? 기쁘게 살래.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요즘 뭐 이래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 TV 나올 때 보면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으로도 이건희보다는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나올 때마다 안 그래도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매일 이래가 나와요. 뭐가 그래 신경 쓸 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어 단어가 God's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야. 강력한 의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들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1번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린 자녀는 그 부모를 믿고 그냥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잘거리고 이걸 좋은데 초등학교 1학년 놈이 아버지 사업 좀 했다 가방 뜯으니까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미치고 발딱 뛸 지경입니다. 이게 아닌 게 우리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1번의 비결은 빌립보서에서 자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와 바울은 대단한 사도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에헴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도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지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는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배웠다라는 헬라어가 에마톤이라는 말인데 연습했다는 뜻입니다.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해보고 또 기뻐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 그런 상황에도 나 기뻐하마 나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마 자꾸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I know 지금 우리가 오늘 내 시간만 있으면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너무나도 이 자족이라는 게 진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붙들고 속상해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수용성입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죄짓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자신의 형편, 처지, 환경, 능력, 여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기쁨으로 살다가 뭐 내가 이 키 작은 걸 왜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근데 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껴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이제 수색 중대장 출신인데 훈련을 특수 훈련을 받았거든요. 수색 매복 도피 탈출 내 공수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봤는데 공수부대 그 저 훈련을 받는데 이게 꼭 그 공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유격 훈련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장교들만 모여서 하는데 제일 아무것도 아닌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봉 체조야 이게. 유쾌하게 공수 이래 하는데 그게 저 전봇대에다가 이거를 막 뭐 물을 먹인지 기름을 먹인지 굉장히 무거워요. 또 장교들은 덜게 한다고 그 위에다가 막 소령 교관들이 올라타요. 그럼 막 어떤 건 막 이래가지고 계속 꽂혀놓고 있어요. 막 이래 막 한데. 그걸 받고 나면 저녁에 허리를 못 써요. 뭐 전부 막 이렇게 다녀요. 침투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막 장교는 대위들도 이래요. 막 탈영하고 싶다. 너무 괴로워. 나는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 야 나는 이 훈련 360일 해도 좋겠다. 유욱한데 손이 안 닿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격한데. 그 남들은 유격할 때 나는 유격 유격 유격. 그래 웃고 나는 재밌게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텐트에 이래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위에서 보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공평하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꾸 비교의 사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내보다 아파트 평수가 더 크고 내보다 뭐가 더 있고 뭐 저건 어떻고 자식이 자는 뭐가 어떻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딱한 게 안 된다니까 제작들이. 여러분들 여기 이 교회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든지 보면 삐딱한 재직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일 괴롭다니까. 그래서 늘 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장창수야 네가 지금 웃고 있나 기쁨이 있나 자기에게 아무리 맞아도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자기의 소신은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빌 하이벨스는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해석이 우리는 첫째는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에는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해 안 받아들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보통은 해석이 원망이죠. 고난 혼자 겪으면. 그런데 해석이 다른 사람이 이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지. 어떤 부부가 늘 남편이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대요. 늘 투덜대고, 아, 니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노? 늘 짜증내고 불만이야. 그런데 이 남편이 생선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생선을 구워주면 꼭 새까맣게 태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늘 하는 말이, 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노? 내가 생선 좋아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 굽나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는데 다음날 또 아내가 웬일로 딱 생선을 구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도 생선이 새까맣게 구워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해석이 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앞부분만. 오, 놀라워라. 그건 중요한 해석이 아니고 해석을 이래요. 오늘 당신이 꽁치를 번제로 먼저 드렸네. 그러더래. 꽁치를 하나님께 번제로 먼저 드렸다. 농담이지만 해석이 다르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받아들이지. 우리가 그 받아들이면 제일 행복한 게 누구냐 하면 자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 피자집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모욕적일 때가 많아. 진짜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안 갈 수도 없어.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백인 주인이 뭐, 니는 뭐, 어? 엄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엄마 저 더 먹고라 그러고 뭐 동양이 먹었었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거의 안 했죠. 못 견디겠어 어떨 때는. 근데 하루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더라고. 네가 내 못 알아듣는 줄 알아. 네도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이래서 계속 욕을 하는데 이게 반응을 보이거나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걸 자르면서 다 알아들어 이 자식아. 그만해 자식아 땡큐 막 이랬어. 그러니까 얘도 신기한 거야. 뭔가 자꾸 땡큐 그러고 웃는데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다시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가 욕할 때마다 늘 그래서 나는 땡큐 감사해 인마 내 다 알아들어 내가 지금 이거 할 애가 아니야 인마 자식아 이걸 막 이랬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중요한 것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 이 자체의 선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헬라어를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에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는데 그 착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한다. 그 착한 일의 1번이 뭐냐면 남에게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분위기를 주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주고 좋은 물건 그렇게 되겠죠. 우리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알았던 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천국, 영생, 부활, 소망 이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버리고 내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거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게 이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붙들지를 않아요. 이게 또 한국교회 약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제가 1월 달에 부산에 고신연합집회 가서 교사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제발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고 천국 이야기 좀 해다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른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참 탁월한 교육이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저 예수님 이야기. 그 천국 이야기. 찬양도 거의 그래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오늘 요만큼 하지 마.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찬양 중에 제일 무서워하면서 좋았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가사를 듣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내가 I know 알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찬양 있죠.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래. 그리고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괜히 잘못 믿다가 여기 남아 보면 절대 아니 돼. 이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 늘 삶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돈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그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죽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영원, 히브리어는 하올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카일 델리치는 그의 주석에서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야 된다. 영생,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비스 오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는 아마도 또래들과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기뻐하며 살고 내가 감사하며 살고 좋은 것을 주며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특히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천국의 북소리와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주님의 북소리를 듣고 그거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연세가 뭐 60, 70, 80, 90, 100 이렇다고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알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천국에 대한 것은요. 장례식 때만 찬양을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도 천국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알며 사니까 이동원 목사의 책에 보면 하도 안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도 좀 부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느냐.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는 적은 언제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천국은 정말 청년들 모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느 인터넷에 그런 글이 나와요. 나는 천국에 가기 싫다. 그곳은 지겨울 것 같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 천국 가면 전부 뭐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손 이래가 할렐루야 이래 지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영국의 변증론자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과 설렘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느 설렘이냐? 아마 외국도 우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과 같은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거는 빛과 소망과 설렘, 기쁨, 감격, 역동적인 것. 그게 천국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만이 참된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I know, 내가 알았도다. 히브리어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르아라는 말인데 사전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는 태도다. 그렇게 쓰고 로널드 머피라는 분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 공경심을 아울러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다. 너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인용해 볼까요? 빌 하이벨스의 심플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신다는 착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사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해 인격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네 어떤 큰일에서, 네 무슨 직분 맡아서, 네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목사야, 이게 아니라 네가 한 사람이 내 자녀로서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어떻게 살았어? 저는 이 자체를 경외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영적인 신선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금방 예수 믿으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그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 늘 신앙이 푸둥푸둥해요. 이게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이 썩어빠진 생선처럼 흐리멍텅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업적과 경험과 자신의 철학과 논리와 자신의 고집불통을 가지고서 인생을 마감한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죠. 경외라는 뜻 속에는 첫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의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그 신선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 신선도. 영적 신선도는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선은 국적이 아닌 선도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황해도에서 잡으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도 가보면은 이거는 중국산이에요? 이거는 한국 국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상식에는 한국 배가 잡으면은 국산이고 중국 배가 잡으면은 그 중국산 아닙니까? 물론 해상 경계인데 고기가 쫙 가다가 쫙 가다 아 여기 중국 경계선 돌아라 이럽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오 중국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황해에서 막 놀다가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가 잡으면 우리 한국산이지. 어느 나라 배가 잡았느냐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선은 선도입니다. 얼마나 이 눈알이 살아 있고 지금 그게 살아 있고 이게 싱싱하고 건강하고 물건이 좋냐는 그 선도라니까요. 성도는 네 직분이 뭐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 배경이 어떻냐? 뭐 네가 어떻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냐? 이게 아무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며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확하게 40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만 알아도 저는 신앙의 승리자여 좋은 재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유치한 말로 한다면 재밌게 사십시오. 뭘 인상 쓰고 따지고 그래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고 늘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저곳 소망하며 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